누가 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와 만나서 그의 제자로 또 조력자로 함께 바울이 로마에 끌려갈 때까지 같이 동행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완전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공관 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세권 중에서 역사적인 순서, 즉 시간의 흐름대로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BC 4년에서부터 AD 30년까지 33년 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숭배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바빌론 왕국, BC 606년부터 바빌론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를 비롯해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도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의 자손인 헤롯 왕과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그런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자 말라기 이후 400년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간절한 심정은 더욱 간절해져 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선민사상, 즉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민족 우월주의가 아주 팽배해져 있을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적 침체기, 즉 안전불감증 같은 시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누가복음이 시작되며 누가복음 1, 2장은 예수님 앞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 침례자 요한과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서 침례자 요한과 3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물로 침례를 주는 그런 장면과 예수님도 공생애에 앞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은 특히 마태복음에 나온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온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 아담까지의 계보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서 첫사람 아담이 걸려 넘어진 사탄 마귀의 시험을 친히 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장면과 더불어 어릴 적부터 자라오신 고향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고향 나사렛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병든 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 마귀 들린 자, 이런 자들의 마귀 들린 것을 쫓아주시면서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받아들인 갈릴리 어느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욱 오래 머물 것을 청하였지만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에 내가 보내어 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늘의 왕국의 복음과 회개를 시키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5장에서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이런 것이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을 함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언자를 통한 말씀이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스 로마 그런 강대국 속의 식민 지하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해져 있는 삶으로 어떻습니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염원이 갈망이 커지고 커져 있을 이런 충만한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회당에서 선포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는 들을 수 없었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시키는 그런 말씀과 메시아로서의 표적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눈이 먼 자 앉은 뱅이 어떻습니까? 나병 있는 자 그 당시 의사들도 고칠 수 없었던 그런 병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이라고 아예 근처도 안 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의 치유를 해주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셨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분께 벌떼처럼 몰려왔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애 프로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연예인이 홍대나 명동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그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을 우리가 간간히 TV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비슷한 사례라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그토록 염원하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에게 엄청나게 몰려왔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였던 그 장면에서도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어떤 걸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더 간단합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단어. 그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는 그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몰려왔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분께서는 게넷사렛 호숫가에 서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보통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면적 비교할 때 여의도를 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갈릴리 호수를 여의도에 들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여의도의 57배가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둘레는 53km. 굉장히 넓은 호수죠. 그러니까 어부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수심은 26m에서 45m 정도 된답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서해안 깊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에는 인접해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성경을 읽다가 접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바로 고라신, 가버나움, 또 막달라 마리아로 유명한 막달라라는 도시가 있고 디베랴, 이런 도시들이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도시도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군중을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 그 동네에 있는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3절에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몰고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몰려든 이 군중들을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그런 장면들을 그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많은 군중을 몰고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부들은 자기들의 일상생활처럼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고 씻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서 무태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가 누구 배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시몬의 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의 배에게, 특히 이 시몬에게 이렇게 청하십니다. 그분께서 그가 무태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태서 조금 나가실 것을 왜 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어떻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예수님은 말씀 선포에 앞서서 질서 있게 정렬을 시키는, 그래서 마치 이 배를 설교 강당으로 이용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모아서 어떻습니까? 배에서, 무태에서 배를 떨어뜨려서 시몬에게 강당을 만들 것을 요청하시고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성경이 얘기한 설교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설교의 정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의 선물 중에 목사 겸 교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사 겸 교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려든 군중에게 가르치시고 4절에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5절에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서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린 것을 보고 꾸짖어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먼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어쩌면 베드로는 이 장모도 모시고 살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직업이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성경에서 부자로 묘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베드로는 가족을 먹여 살려 하는 가장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직업이 어부인 사람인데 어쩌면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히는 고기는 없고 어땠습니까? 낙심하고 몸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허탕친 하루가 되었겠죠. 우리 신약시대에 산 성도들도 믿음 생활 가운데 분명히 낙심하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낙심하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일에서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또 공부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나온 선생님의 말씀은 앞서서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과 밤새도록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겸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의 믿음을 보여줬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6절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물이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과 순종의 믿음을 보여줬을 때 부어주는 은혜가 이렇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을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풍성하게 부어주시면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7절에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줍니다.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배를 하나 더 불러서 그 배까지 양쪽 배를 다 채워주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읽다 보면은 어떤 그 성도분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많이 잡힌 고기에 초점을 두고서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허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이 부어주는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복에 염원을 두고 거기다가 보화를 쌓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8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더욱더 낮추면서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쩌게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게서 떠나십시오.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과 계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예수님께 향한 이런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한 구절, 한 장면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에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친분이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십사 간청하는 것을 부탁해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대변합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5절에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즉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대변을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서 예수님께 그의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간곡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친히 고쳐주시러 가려고 하실 때 6절에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주여, 백부장이 주님으로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자, 7절에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온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백부장이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칭찬을 하십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더 큰 칭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어떻게요? 결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역시 어떻습니까? 겸손의 자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러한 기적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에서는 이와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끌어당김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임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려준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랐다.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 메시아가 내게 베푼 은혜를 너희가 들어봐라 했더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역시 놀랐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베드로야, 네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았듯이 이제는 나를 따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라면서 제자를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왔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주시면 이러한 죄인을 찾으시고 이러한 죄인에게 뭐라고 해주십니까? 제자를 삼아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를 삼아주시니까 베드로는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자, 어쩌면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많이 횡재한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어부인 사람인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는 이런 날은 두 번 다시 찾아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직업이 어부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어준 이 큰 은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지금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두고서 뭐랍니까? 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기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만 하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의 왕국이 임박했던 시기입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의 제자로서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을 시기였단 말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에 이 구절을 갖다 인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교회에다가 올인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서도 소홀히 하고 이웃이나 자기 가족들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 일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리 올라오라 부르실 때 휴거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소망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이 일 후에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성경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실수도 보이고 예수님께 책만 받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로서 큰 능력을 보여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한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세 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며 고백할 때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에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 알면서 짓는 죄들, 또 때론 살아가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들 가운데 거하다가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회개와 겸손, 또 베드로 삶에서 묻어나오는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와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본받으면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 바짝 엎드려 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네.